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복된 주님의 날에 말씀 앞에 섰나이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송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마음에 받은 그런 상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치료하시고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또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밝히 보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종 단에 섰사오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없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없겠사오니 오늘도 저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안으로는 유대교로부터 또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 박해에 직면해야 했던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중점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극히 큰 구원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1세기 당시 기독교를 떠나는,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박해가 너무 혹독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3장에 와서요,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단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끝내버리는 그런 단면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생 동안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처음 잘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아름다운 종말을 결코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완고해지기 쉽고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끈질긴 믿음, 처음 우리가 붙들었던 그 진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접했을 때의 우리의 자세, 감격과 감사함과 겸손함을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런 권면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전체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늘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물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의심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이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을 저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막연히 갖는 두려움과는 구분되는 성도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에 두려워하라는 이 권면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공동체에게 위협적으로 또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들은 구약의 역사를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근거한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 고향 역사를 세밀하게 살핀 데서 오는 합당한 추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 출애굽 1세대들은 왕고함 가운데서 너무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출발하였지만 그들이 완고한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것을, 얼마나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까? 그 역사적인 근거를 기반하는 권면이 바로 두려워하라는 그런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함 가운데, 불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광야에서 반항할 때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것이 과연 몇 번이냐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신다면 지금 신명기를 읽고 계실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은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유대인 백성들은 이 쉐마 구절들을 날마다 암송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청종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아 청종하라는 말이 바로 쉐마가 담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 교훈인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이 불신앙적인 삶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비록 어떤 사람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을 테니까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교리적으로 완전히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생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졌던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유다서 1장 4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잘 와닿는데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어도 좋을 허가로 바꾸었다. Change the grace of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마음껏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라이선스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결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고 마땅히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우리의 최선의 능력을 다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건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인데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불과 같은 시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지 않습니까? 원수의 강력한 공격을 뱀과 같이 사악하고 사자와 같이 강력한 원수의 그런 위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위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더욱 영적인 일에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끈질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마지막까지 누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길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 3절에 보면요, 3절에 나와 있는 그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영어로는 enter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죠. 현재형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맛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맛보기를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왜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행복과 근본적으로 같은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일째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 하나님이 맛보시는 그 만족,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평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조금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 안식이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을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안식을 맛보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안식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구약의 출애굽 1세대들은 그것을 맛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사실. 가나안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은 결코 영원한 안식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지 않았습니까? 만일 가나안이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땅이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조금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하여 주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이 그것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나안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의 지극히 적은 부분을 맛보도록 허락된 땅이었지 하나님의 안식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1세대들과는 다르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 그 안식을 맛보았고 그들 또한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면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또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그런 의문들을 한 번쯤은 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는데요.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그 징계는 약속하신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얼마나 슬픔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광야를 배회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안식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 선고를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인생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애굽에서의 삶보다도 못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보다 낫다고 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 목적은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손안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자신들의 불순종한 삶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시는 가나안의 안식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과는 구별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분명히 맛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더욱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강한 확신 가운데 자신의 그 마지막 종말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이 맛본다는 것은 조금 경험한다는 것이죠. 먹는 것과 맛보는 것은 차이가 있죠. 양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게 되면 더 먹고 싶어하는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더 소원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것을 주문해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시식 코너 같은 데 보면은 맛보는 코너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또 기대로 충만해서 살아갔겠습니까? 그 기록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그 노년의 나이에도 믿음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양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까? 바로 이 안식을 맛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리석게도 완고함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 조금도 맛보지 못합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보다도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배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렇게 힘쓰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그 두 가지를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모든 열심을 다 기울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죠.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고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은혜의 보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곱씹어 보면 이러한 의미일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비교 불가능한 월등하게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여기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살아있고 누구에게 활력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고함 가운데, 강팍함 가운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말씀일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단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골수를 채취한다 그러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죄악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여서 13절에 보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절기 중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완전한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택하고 14일까지 지켜봅니다. 4일 동안 세밀하게 지켜보는데 여기 벌거벗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흠과 티를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샅샅이 살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다고 한 성경학자가 그 주석에서 쓰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완고함 가운데 강팍함 가운데 말씀을 믿음과 화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죽어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이 활동력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서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14절에 보면요.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속담에도 우리가 결심한 것이 3일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건은 못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해버리고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고 시련 앞에, 유혹 앞에, 고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14절부터 16절 아마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초청 중 하나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이 초청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는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조금의 그런 실수도 없는 그런 선생님 앞에 실수 덩어리인 학생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아시는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열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선조들의 실패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다면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산적해 있는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간절함과 열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에 그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긍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다, 선물이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여전히 순례의 길에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포사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그 기도에 대한 매우 우리를 찌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지적인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 그 날카롭고 굉장히 이렇게 때로는 채찍과 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진지한 믿음의 기도에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태도는 교만의 극치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 무신론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만 그분의 도움이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서 중대하고 시기적절한 도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미 이 땅을 떠난 그런 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참 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중도에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위험과 유혹과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구약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엄청난 것을 출애굽 1세대들이 잃어버렸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성도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과 열정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수단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기대와 확신과 소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아마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땅을 그렇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발이 은혜로 출발한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도록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음으로 수납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질까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심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안식의 땅으로 안식을 맛보도록 이끄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지극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님, 이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 시간들만큼 또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며 시간들을 보낸다면 하나님 그 시간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정금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채워야 할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발견되도록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